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0월 15일 화요일.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요한복음 1장 9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8절은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묘사한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그분을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부른다. 그 빛은 세상을 비추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의미를 살펴보라.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모두가 그 빛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빛을 받는 것에서 시작된다. 메시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지만 많은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픈 이야기다. 바울도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하는 같은 비극적 주제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결국 많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조롱하여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로마서 11장 24절. 요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연결한다. 사도는 글을 쓴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은 통일성을 보여준다. 서론과 결론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는 일관된 주제이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리킨다. 교훈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시작된다. 묵상.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고 순종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생명이요 빛이신 분.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산상보훈 39.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견해들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노화를 경계하라, 영적 노화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전보다 안 좋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사진을 보거나 수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 변화를 서로 느끼게 되죠. 인간은 출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쇠퇴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노화가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물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계획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노화는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화와 노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인데 노쇠는 자연스러운 과정보다 더 빠르게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3.3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지역 교회가 가진 기대 수명이 있을까요? 학자들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교회의 기대 수명은 대략 70년입니다. 사람과 거의 유사하죠. 70년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에 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 교회의 기능이 거의 사라지는 시점이 오는데 이 사이클, 이 주기가 대략 70년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생명의 주기가 사람과 비슷한 이유는 교회가 바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의 노화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기능이, 그 활력이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노화도 사람과 동일하게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혹시 최근에 20주년 행사를 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40주년 행사를 했다면 벌써 중년에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이 40살이면 한창 때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춘 같지만 노화는 중년 이후에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40대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40대는 변곡점입니다. 신체 기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화가 몸에서 느껴지기 시작하죠.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막 개척한 교회, 이제 막 출생한 교회는 쑥쑥 자라납니다. 매일매일이 매주가 다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영혼의 출산율, 즉 침례자와 구도자의 수가 정체 또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성숙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말을 좋게 붙여서 성숙기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는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더 부유해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더 경험도 많고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화에 교회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급속히 노쇠하게 됩니다. 그 나이 이상으로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열성적인 교회였습니다. 수고하고 여러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노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정신과 그 활동이 함께 노쇠해 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노화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르러 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는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출산하고 신앙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영적인 활동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저 하던 것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경직되어 갑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어느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피할 길이 생겼습니다. 신체의 노화가 역전되는 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의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몸은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노화와 개인의 영성의 노화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라는 영적인 노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했는지 어이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 남편도 나도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냐.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자, 노화의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화된 특징도 생명 출산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새 신자가, 구도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는 애를 못 낳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라는 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라가 나이가 많으면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 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녀의 경험에서 왔습니다.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보니 폐경기가 지나면 애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과학적이고 그녀의 경험적으로도 옳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사라 주변에 폐경기가 지나고 나서도 할머니들도 신체 기능이 역전되면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었다면 사라가 믿기가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나 또 우리나 그런 모습은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가 전도가 안 될 때,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지 않을 때 우리도 사라처럼 말하기 쉽습니다. 아, 지금 시대는 전도가 안 돼요. 사회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건물이 낡아서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원인을 하나님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원인 분석과 판단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희한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부터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한술 더 뜨죠. 창세기 5장 32절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첫 아들을 500세가 되어서야 낳았습니다. 사라가 만약에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늙어서 애를 못 낳는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아마 주변에 있는 더 나이 많은 언니 할머니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너는 한참 때인데 무슨 얘기야? 100살이 넘어도 200살이 넘어도 애 낳는 사람이 많으니 사라에게 그런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옛날 일이고 노아 당시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도 많은 경우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달라졌어. 상황이 달라졌어. 저기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 경험에,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은 성공의 경험일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경험한 것 이상을 잘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해봤더니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잘 되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꽤나 강력해서요. 딱 한 번만 잘 되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도 같은 방법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한 번만 잘 되고 그 다음에는 해서 잘 안 됐는데도 그 처음의 성공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그렇게 하죠. 평생 딱 한 번 뽑힌 건데 한 번 당첨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당첨이 되지 않아도 아, 또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계속 복권을 사게 됩니다.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의 경험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도 동일합니다. 한 번 해봤는데, 한 번 시도해봤는데 실패하면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때만 안 되고 아, 앞으로 잘 될 수도 있는데 이 실패의 경험에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몸만 유연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고 운동을 갑자기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아픕니다. 운동상해라고 하죠.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 운동하니까 아프더라. 그리고 운동을 안 해버립니다. 이제는 운동할 나이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사실은 다르죠. 꾸준히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강도를 낮춰서 조금씩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노쇠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노화를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제는 안 돼! 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노쇠가 급속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경절을 외우는 것이 힘들어지지요. 하지만 힘들어지는 것이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조금 더 드니 아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성도 더 빠르게 노쇠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유연성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서 또 우리의 교회 활동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 이제 전도회를 해도 안 돼. 요즘은 전도가 안 돼. 자,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까? 어느샌가 우리도 과거의 경험에 매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돼버리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사람이 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젊음이 생명을 낳게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가정 중에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이 참 많습니다. 대략 15%의 부부가 불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쌍 중에 한 쌍 이상이 불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850만 쌍이 불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22만여 명이 불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은 인원만 불임이 고민이 돼서 병원에 간 인원만 22만 4,743명입니다. 진료를 받지 않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젊음이 출산을, 생명의 탄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젊으나 늙으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젊은지 늙은지가 생명의 탄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아이를 내 능력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교회 일도 내 능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신앙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이 변하면 아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대로 생각해보면, 진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으니 내 능력이나 상황이 변한 것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언가 선하고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생명을 낳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생각, 이 자기의를 버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았는데 미리 줘버리면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이스마엘의 출생이었어요. 생각은 행동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마음은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치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였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집안의 편지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분란과 분열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한 일만이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의 의의를 의의에 섞여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열매를 그때 당시에는 당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성도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르면 주님께서 오시리니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이 생명의 약속이 모든 예배자들의 교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노화, 개인 영성의 노화라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일이 바뀌려면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또 우리의 영성의 노화는 생각의 노화입니다. 우리는 사라처럼 자주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할 게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신체의 노화는 그렇게 피해보려고 비싼 걸 바르고 운동하고 좋은 걸 먹고 난리를 피우는데 영적인 노화는 당연시합니다. 왕년에는 나는 이랬는데 지금은 못한다. 나는 늙었고 노쇠하였거늘. 학생 청년은 어려서 안 되고 장년들은 바빠서 안 되고 노년들은 나이 들어서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어느샌가 핑계가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교회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새 생명이 생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인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신앙도 회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노화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노화를 경계하고 거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에 우리 신앙에 새 생명과 새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훼손된 양심. 가족 관계의 사생활과 특권을 신선하게 보존하는 방벽이 일단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다시 쌓는 일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그대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진리, 거룩한 진리는 그대의 닻으로서 범죄와 파멸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대를 구해줄 것이다. 양심이 한번 훼손되면 매우 약화된다. 계속적인 경성과 끊임없는 기도의 힘이 필요된다. 그대는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 그대를 강하게 하고 완전한 파선에서 구하는 일에 있어서 진리가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삶과 죽음이 그대 앞에 놓여 있다.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만일 그대가 원칙 위에 굳게 설 필요를 깨닫고 충동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며 어려움을 참아낼 준비를 갖추었더라면 그대가 정복당했던 것처럼 정복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대는 충동에 따라 행동했다. 그대는 어떤 잘못도 없으신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처럼 죄인이 그대를 거스려 행하는 것을 기꺼이 참아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대는 인내력을 갖지 못하였고 어린아이처럼 연약했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강화되고 안정되고 기초가 잡히고 세워져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대는 진리에 대해 스스로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남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의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서 진리를 받아들이며 기꺼이 배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대는 결점을 찾는 일과 질투와 불평을 버려야 하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명시된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행복을 가질 것인가 불행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대는 한번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대는 자신의 힘을 신뢰할 수 없다. 사단이 그대의 마음에 큰 능력을 행사하므로 만일 그대가 진리에 제어하는 역량을 깨트리고 나간다면 그대는 그대를 붙들어줄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그대를 범죄와 부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방호벽이었다.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철저하게 회심하고 질서가 잘 잡힌 생활과 신령한 대화를 통하여 과거를 만회하는 것이다. 그대는 충동을 따라 행동하였다. 흥분은 그대의 성미에 맞았다. 그러나 이제 그대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다. 사상과 생애의 순결을 배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의 식욕을 지배하고 욕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더욱더 열렬한 기도와 경성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그대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며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고 잘못하심이 없는 그대의 모본 되신 분처럼 그대를 만드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진리에 거룩하고 제어하는 가마를 벗어던지는 길을 택한다면 사단은 마음대로 그대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대는 식욕과 정욕에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며 색욕과 악과 가증한 욕망의 고삐를 느슨하게 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여도 그대의 얼굴에 고요한 평안이 나타나며 신실했던 에녹처럼 얼굴이 희망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빛나는 대신 그대의 얼굴에는 육신적 생각과 호색적 욕망이 찍혀지게 될 것이다. 그대는 거룩한 인상 대신 사단과 같은 인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겸손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그대의 특권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불결에서 그대를 깨끗하게 하고 그대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분 안에서 그대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자비는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직도 그대가 붙들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한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몸의 열매인 자녀들을 위하여 악행하기를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 그대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만일 그대가 육신을 따라 뿌리면 육체에서 썩어질 것들을 거둘 것이다. 만일 그대가 성령을 따라 뿌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신경 과민적이고 결점을 찾는 기질을 극복해야 한다. 그대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그대가 받아야 할 모든 주의를 그대에게 기울이지 않는 것을 그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감정에 기초한 광신주의적 냄새가 나는 경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노에게 기어모를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로서 저는 룻기서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오미와 룻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 모를 자의 권리를 통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복은 나오미와 룻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불행들을 전혀 기억도 할 수 없게 할 만큼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나오미는 귀한 복덩이 손자를 품에 안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에 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두 아들과 결혼하여 이제는 젊은 날의 생과부가 된 이방인 며느리 둘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은 여인의 몸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내린 그 결정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눈물 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업 오를 자의 권리를 행사한 보아스를 통하여 나오미는 늙음하게 장차 자신의 가문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구속자의 족보에 등장할 귀한 손자 오벳을 품에 안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물론 이는 실제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며느리를 통하여 그만큼 귀한 손자를 얻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귀한 손자를 양육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에게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로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노예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노에게 후사를 주사 노의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보아스에 앞서 기업무를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친척이 그 행사를 행했다면 보아스는 이러한 영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아스 또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치료해야 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더불어 자신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에게 잠시 기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하고 이야기 나눈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룻이 받은 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룻이 받은 복을 어떻게 표현해야 가장 잘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과는 잘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익숙한 콩쥐 팥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콩쥐의 이야기를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양인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유리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룻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크고 위대하며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성군 중의 성군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녀 역시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족 속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나온 롯과 그의 딸들이 근친상간을 했는데 그 중에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룻은 바로 그의 후손입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2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꼬드겼던 발락의 이야기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사람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3장 3절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유언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바로 그러한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이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리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모압 족속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모압여인 룻, 시어머니 나호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뒤를 따른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룻과 같은 과감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룻기서의 모든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